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하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눈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에게는 신자로서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신자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렸다거나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한다면은 그건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그 모습, 모양은,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런 신자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세상 속에서 역할 좀 해봐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성도의 어떤 주체성, 신자로서 어떤 가지고 있을 특성, 그것을 그 의미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소금이니 그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금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니까는 빛답게 살아가라, 신자의 그 특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그 현대교회나 또한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뭔가 하면 어떤 신자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렸다, 신자의 주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 놓고 있는, 그래서 어떤 비춰야 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특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본다. 거기에다가 원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좋아 보이고 그것을 원하면서 갈급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보다도 예수 밖에 있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면서 오히려 그것에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그게 현대인의 지금 어떤 신자라 이름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신자의 특성, 그 주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신자의 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머물러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자에게는 신자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신자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뭐 천국이나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을 불러 쓰시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불러 쓰시겠다, 사용하실 때가 있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 계획에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의 그 특성을 여러분께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로서의 별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그걸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 어떤 신자를 일컫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 조롱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즘도 MBC에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옥 교수가 기독교를 굉장히 그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아주 마음 놓고 기독교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욕할 게 못 돼요. 왜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신자라고 이름하는 그 모든 분들이 신자로서의 특성과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롱을 받고 밟히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뇌물을 주고받는 곳에 기독교가 분명히 끼어들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탐나서 복을 구하고 비는 곳에 기독교가 여지없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복을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종교 일에 기독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큰 건물, 많은 사람, 많은 돈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곳에 기독교가 들어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라고 뭔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조롱의 대상밖에는 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뭐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절대 그렇게 생각으로 머무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빛으로서의 주체성, 그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과연 맛을 잃지 아니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버린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자로서의 특성, 그 주체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뭐냐면은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 아니고 교회와 세상 구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종말의 현상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요, 교회,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어떤 교회라는 그 건물, 그런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 그게 사탄의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로서의 특성,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사탄이 의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다고 얘기냐 그 말입니다. 물론 뭐 공간과 어떤 그 건물은 구별되고 있죠.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세상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는 뭐 구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의식이 있고 뭐 십자 걸어놓고 여러 가지 등등이 뭐 좀 다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문제 아니고 사람이 구별되냐 그 말 사람이 구별되고 있느냐. 세상과 사람이 구별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한다 그 말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단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들이밀고 이걸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과 구별됨이 없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처럼 떡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이 떡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존재 이유가 떡에 있잖아. 떡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결국 예수님과 세상의 구별됨을 없애버리는 그게 사탄이 시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서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세상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일단 배가 불러야 되는데 내 몸이 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는 결국에는 세상과 주님의 그 나라를 확연히 구별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에게 이게 없다는 얘기죠. 신앙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 말씀 굴복하고 있으면 복종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몸은 어디에 복종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떡에 복종하는 들어간 모습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과 사고가 같아버리고 가치관이 같아버리고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거기에 다 통일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구별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생각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똑같이 내가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뭐 예배드리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 생각만큼은 세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사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몸을 교회 못 가게 막는 게 사탄이 아닙니다. 몸은 교회로 가락하면서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 몸은 막 교회 가라 가라 그거예요. 하지만 생각만큼은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몸이 교회로 나오는 이것 가지고 안심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치우쳐 있고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점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신자로서의 특성은 잃어버렸다. 신자의 주체성은 상실되버렸다. 그렇게 단정지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신자에게 뭔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지금 뭔가를 확인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느냐는 거 그걸 요한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존재성과 주체성을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1장이나 지금 뭐 1장이나 2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이요. 뭐 이런 말들. 그게 자기를 확인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또 우리가 죄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를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확인하라는 작업을 통해서 너에게 주체성, 신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뭐 사귐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 거짓말 이런 식 모든 말들이 그 내용이 의도가 뭐냐면은 신자가 어떤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고 신자로서의 특성 그 맛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야 나가 사랑하자 이건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신자라는 존재는요 이미 지금 세상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세상을 벗어났다. 세상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생각이 아니고 같은 가치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성도는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그건 성도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과 사고방식이 몽땅 다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신자에게서 옛 생각이 나온다면 그건 옛 사람 된 성품이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신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존재이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내가 가졌던 옛날 사고방식, 옛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이었구나 이걸 이미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야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진리로 여기면서 그 말씀 바라보고 때문에 내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게 되는 것. 이게 신자의 특성이고 주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신자의 특성으로 뭘 말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신자의 특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사랑을 신자의 그 특성으로 말한다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둘러보면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베푼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형제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신자의 특성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다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의 사랑과 성경서 말하는 사랑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과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잔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을 구별하는 겁니다. 뭐가 사랑이냐? 뭐가 세상의 사랑이고 뭐가 주님이 말한 아버지의 사랑이냐?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랑이 신자의 특성이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신자의 특성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사랑을 신자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말한 특성은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래가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서 말한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걸 아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사랑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자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한번 살기 좋은 그런 동네, 그런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걸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 그게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 말입니다. 뭘로 합니까? 형제 사랑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 바탕에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가령 자식 사랑을 말할 때에 그 어머니가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은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면은 남의 자식이 눌려주고 짓밟히더라도 올라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모든 어머니의 공통적인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성경서만 사랑과는 일체가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결국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랑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랑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잘해주지 아니하면 섭섭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그런 거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그것도 잘난 자를 위해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신자에게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본질의 사랑, 그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금방 세상의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로서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또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이 뭐냐면 잘 대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고 이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 상식입니다. 세상에 가진 상식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잘 대해주고 뭐 친절을 베풀고 이러한 그 본질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이걸 일단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 친절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고 뭐 막 베풀고 하는 이런 사랑이었느냐. 그러한 사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이고 원수된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자, 원수된 자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걸 구분해가지고 너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었다. 결국 구별이 없었다. 착한데 나쁜 자 구별이 없었다. 이걸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란 증거가 뭐냐면은 인간의 사랑에는 구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별 의식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체계의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구별하는 것. 이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나같이 악한 자를 사랑하심을 안단 말이죠. 아버지 사랑했을 때 야 사랑받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같이 악한 자를 내가 아버지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나가신다 그 말이죠. 그게 뭐 예배당에 왔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갔다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떠한 곳이든지 나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악한 나를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다. 바로 이런 생각이 구별의식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과 나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돈 많고 적고 뭐 많이 교육을 못 배우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고 이것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렸다. 당신을 살렸다. 이런 생각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구별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구별이 없을 때에 뭐가 사라진지 압니까? 지배의식이 사라집니다. 구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배의식 가진다는 것은 꼭 나보다 조금 뭔가 못한다는 생각 든 사람에게는 내가 그냥 누르고 지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배의식이거든요. 나만 잘난 사람 앞에서는 굴복할 뿐이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꼭 그 사람을 누르고 함부로 대고 지배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꼭 파묻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도 구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다르다는 구별의식, 이것이 성도를 지배해야 된다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생각에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나는 당신과 똑같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지배합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상태다. 이걸 아셔야 되죠. 결혼할 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결혼 차례가 행복해져야지. 이건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단지 감정일 뿐이죠. 인간끼리 감정. 감정은 좀 지나면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뭐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은 절대로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아버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죠. 나는 죄인이고 원수 같은 그런 나를 아버지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살 뿐입니다. 이런 사랑만이 영원하고 이 생각으로 형제를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없을 때에 뭐가 발생하냐? 미움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런 의식이 사라질 때에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와 내 이기적 욕심, 이게 사라져 펄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결국에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안 든 자에게 미움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둠에 사는 거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움이 있는 것을 어둠에 이렇게 말하냐면은 미움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아니고 미움이 있다는 그 이유가 네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 어둠이죠. 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인데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봐야 주가 보이는데 항상 의의 자리 다른 사람 낫다고 하는 그런 의식의 자리에서 주를 본다면 주가 보이겠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어둠에 있는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죠? 오메 실컷 말했는데 몰락버리면 다시 취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없는 거다? 구별이 없는 거다. 왜 구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인데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 나도 살리고 저분도 살리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대할 때에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 구별이 없을 때에 뭐가 없다겠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내 집에 두려고 하는 의식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못나고 못난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구별 의식 없이 대하는 것이 어려운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걸 베푸는 게 어려운가? 뭐가 어렵습니까? 구별 의식이 없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것이 구별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할 사람들인데 세상을 향해 사랑하라 이런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말하는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눈이 멀었다. 이것도 역시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소경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해 누굴 못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것이죠. 물론 눈으로 모습 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세주라는 거 그건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눈이 멀어버린 것이고 그게 바로 어둠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래간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걸 분명히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 대해주면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세상 차원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다 같은 죄인 아니냐 구별할 것도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다 비판할 것도 없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로 감사하라 이렇게 그 아버지 사랑과 그 감사함 가지고 모이는 걸 가리켜서 교회라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 습성이 있다는 거 그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도 남을 지배하려고 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남에게도 이건 이렇게 하게 해라. 항상 그런 지시, 지배가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거다. 그게 뭐냐면 신자의 특성에서 벗어나버린 모습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 있다면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기 이전에 악한 지인인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은 죄인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으로 만나는 걸 가리켜서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걸 교회라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구별한다면은 이미 사랑은 깨어져 버린 것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그건 역시 사랑을 깨어져 버린 것이고 신자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교회를 몇 년하고 몇 년 이런 구별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했던 것인가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일 때에도 사랑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언제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속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까? 죄인된 저희들 아버지의 원수된 저희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아버지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찾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다 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그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형제를 만날 때에 구별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아래에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의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난 그런 생명의 아들들로서 서로 만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허무는 것인지 뭐가 신자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쪼록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